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에서 이제 서론 우리가 한 2시간에 걸쳐서 나누었고요. 오늘도 좀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원에 관한 몇 가지 이론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과학적인 대답을 들어야만 한다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시간 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과학적인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과학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1806년에 라이언 교수는 프랑스 연구소가 그동안 비밀로 간직해오고 있던 성경을 파괴할 만한 지질학에 관한 80개 이론들을 공개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론들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오늘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는데 사용하신 일종의 대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모세가 오늘날 창조기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이러한 소동들을 보았다면 아마 박장대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는 무슨 과학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성경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아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의 목적은 의로 교육하기 위함인 것이죠. 성경은 당신에게 지질학이나 생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위에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셨더라면 모세의 시대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내용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제서야 과학이 뭐 우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뭐 조금 돌아가는 것들이 이해하는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현대인들 가운데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때 사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이 교육을 많이 받은 특정 교수들만을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순진무구한 촌부들을 위해서도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모세의 시대에 사용했던 과학적 용어로 성경이 기록했더라면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거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주 창조는 망상의 산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주장은 당치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론에 현혹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무에서 우주가 생겼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핏 이 대목만 보면 성경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우주가 존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 따위는 본래 없다는 것인데요. 우주는 영원부터 존재해왔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 관점은 우주가 창조에 의해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창조론입니다. 이 관점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뭐랄까요, 좀 인간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이론들을 일소시켜버린다고 할까요? 저는 사람들이 세계 역사 전반에 걸쳐서 제기해왔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연구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하버드 대학 연구소의 소장이었던 하울로우 셰퍼리 박사의 말을 따르면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셰퍼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인류의 지식이 굉장히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조금씩만 진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동물들이 대를 이어서 습득하고 있는 지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나는 정체불명의 소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은 자에 대한 미신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성을 앞세우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도무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기원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교무처장인 로렌시, 그러니까 에일셀리 박사는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에일셀리 박사의 말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지식이 요구되는 영적인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따라서 나는 현재의 지식 수준에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배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는 갑작스럽게 생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것도 그런 식으로 생성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생명체가 꾸준히 발달하고 변화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 모든 만상들 이면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이러한 이 우주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질문에 답하고 싶어요. 그러나 엄청난 말들로 우리의 무지를 위장하는 것은 또한 우리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논문을 보니까 사람은 세상의 기원에 대한 신비를 발견하기 위해 모서리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60년대에 쓰여진 것이지만 그 후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분, 새롭게 밝혀진 것은 뭐가 있단 말입니까? 생물학자인 에드원 콘클린은 진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생명이 우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쇄소가 폭발하여 완전히 쾅하고 터졌을 때 사전이 생겨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가 한 말치고는 매우 비과학적으로 들리지만 그가 한 이야기는 틀림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제안하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론은 최소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변의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대폭발, 빅뱅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변동 이론입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과학자인 윌리엄 A. 바움 박사는 UCLA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 국립과학학술원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에 의하면 우주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불변의 이론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왠가 봤더니 왜냐하면 새로운 물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수년 전만 해도 불변의 이론이 용납되었지만 이제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온 박사는 수십억 년 전에 큰 폭발이 일어났다는 대폭발 이론을 추종하는 듯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대폭발 이론의 추종자는 100억 년 전에 대폭발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에서 시작된 이런 이론들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전반부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 창조에 대해서 과학자들 또 여러 사람들은 이견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러한 과학적 나름대로의 이론 주장들은 사실 증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년 전 인류학자인 루이스 리커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소위 빠져있는 진화의 띠를 발견했다며 참 호들갑을 떤 적이 있습니다. 그는 땅을 파서 잘 발달된 치아가 붙어있는 두개골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이름을 호두깎이 인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이 두 개의 골은 60만 년 전에 살던 10대 청소년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왔던 이론들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60년대에 우리는 그런 방식의 주장 말고는 들은 것이 없단 말이죠. 과학계에서는 이런 방식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사스 A&M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로렌스 에디 딜론 박사는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갈색 해초에서 진화한 식물의 일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상한 장소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해초에서 조상이 발견됐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해변에 가서 여러분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해초를 따면서 아 이것이 우리의 옛날 할아버지요 할머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지경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억측들이 어디 있어요? 오래전에 이 매기 목사님께서 한 유명한 세상 잡지에 이런 글이 실린 것을 읽으셨다고 하면 소개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지구상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놓고 수세기에 걸쳐 쓰디쓴 논쟁을 하고 나면 장엄한 답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연구소에서 행한 그 치밀하고 끈덕진 연구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어쩌면 이제 우리는 생명기원에 대한 어떤 유력한 답변이나 아니면 그 최소한의 실마리도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런 답변도 사실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답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과 만약에 반대가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1910년부터 5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그 타마자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 양반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따르는 실험 원칙은 이렇다라고 말을 했어요. 고고학에서 보면 선사시대의 문화 유구를 발견해놓고 쭉 늘어놓고는 쭉 늘어놓잖아요. 뭐 이거 발견되고 이거 발견됐다. 그러면서 이게 유골이고 뭐 이것이 유물이고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 유물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 따지지 않고 사람 손이 닿지 않는 투박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좀 더 진보된 형태의 유물을 순서대로 늘어놓고 순서대로 연대기를 매긴다는 것이죠. 이건 선사시대 사람들의 것이고 이건 뭐 구석기, 이건 뭐 신석기, 이건 뭐 청동, 이건 뭐 철기 이런 식으로 따져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진보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들 해나가면서 당신들의 주장을 오른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지구가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오늘날 매우 많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만펠 박사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인간이 카나리아새나 캥거루보다 원숭이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여러분 인간이 되었다면 그냥 단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진화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원숭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화론은 매우 다양한 양태의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절대로 진리라고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가짜를 진리라고 위장하는 과학자들에게 속는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대학에서 자신들이 배운 몇 가지 그릇된 관점을 그대로 답습하여 올바른 진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이게 정말 올바른 진리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진화론을 조금 압니다만 뭘로 증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분 진화론은 우리가 나름대로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종이 바뀌고 인간이 바뀌고 말이죠. 원숭이가 인간이 되어진 이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특별히 우리나라 창조과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화론을 철저하게 그래서 학교에서 창조론도 가르쳐줘야 된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과학자들의 주장인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영국의 사우스 엠튼 그 엠프톤 대학의 생물학과 또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G.A. 켈커트 박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 양반의 말을 인용해 보면 그는 비록 진화론자이지만 그의 책 진화론의 암시들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아주 그 좀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할게요. 생명을 가진 동물들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변화가 되고 마침내 새로운 종이 된다는 이론이 있다. 이를 특수진화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시범적으로 몇 가지 실험에서 이를 시도해 볼 수 있다. 한편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무생물적인 형태에서 스스로 생긴 단일 근원에서 유래했다는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을 일반 진화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를 지지하는 증거는 충분하지가 않다. 이 가설을 입증할 만한 보다 강력한 증거가 없다. 이제 스웨덴의 식물학자이며 진화론자인 해리 베르트 닐손 박사의 말을 유의하여 들어보기 바란다. 나는 40년 이상 식물의 진화론을 실험해왔다. 하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초창기에 내가 가졌던 반진화론적인 관점에 대한 선입견을 이제 거의 포기해야만 할 것 같다. 아무리 애써 봐도 고생물학에서 얻은 지식들을 현실화시킬 수는 없다. 화석자료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새로운 종자가 생길 법도 한데 중간 단계의 종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 빠진 부분을 무엇으로 메울 도리가 있다는 말인가? 없었다. 결손은 사실이다. 앞으로 그것들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진화론은 단지 또 하나의 신앙일 뿐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 이 사람이 진화론 주장자예요. 그러면서 진화론의 암시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캘커터 박사가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닐손 박사는 결국 신앙의 세계로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진화론 역시도 일종의 종교적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은 일종의 억측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억측을 고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다른 진화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날 보수적인 신앙을 거부하는 일부 진보적인 신학자들 사이에 소위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불리는 사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유실론적 진화론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커틀리 마더라고 하는 분이 이 과학과 신학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창조주가 창조 과정에서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는 분명히 진화론 그 자체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진화는 순차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을 위한 황금기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미래에 찾아올 것이다. 결코 과거에는 아니다. 게다가 진화의 과정은 그 어떤 창조의 과정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의 개입은 필요치 않다. 과거로부터 존재하던 무기질이 생명을 가진 첫 번째 세포로 진화하려면 그 과정에서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획기적인 도약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획기적인 도약은 전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유실론적인 진화론은 아마도 모든 이론들 가운데 가장 비현실적인 이론일 것이다. 이것은 비이성적인 사상이고 비논리적인 견해이다. 오늘날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들은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불신자들과 함께 껑충 뛰어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아, 이것이 잘못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애청자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 그리스에서 두 마리의 말에 각각 한 발씩 올려놓고 말을 막 달리면서 경주하는 것과 같은, 어떻게 그렇게 탈 수가 있어요? 두 마리 말이 같은 방향으로 달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말 가운데 하나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기수는 자기가 타고 가야 할 한 마리의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실론적인 진화론의 실상인 것이죠. 어쨌든 유실론적 진화론은 잘못된 말을 올라타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카피 성경 속 역사가 생생하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지나 엽서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 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